하나님, 이번에 2010년 겨울 수련회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 각처에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주님을 섬기던 우리 형제자매들, 이제 이번 겨울 수련회 이 갈릴리 수양관에 한자리 모아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위해 더욱 힘있게 살아보고자 말씀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저희들이 더욱 발견하고, 참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2010년 한 해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뒤를 능히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한 발짝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두 손 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번 겨울 수련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 한 해 놀라운 변화를 이루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두워지고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찬란한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에 정말 주님을 증거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많이 인도하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관리라는 주제로 저희들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시간들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아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교훈해 주시고,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함께 말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5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시간 관리라는 주제는 저에게 참 어떻게 보면 참 무거운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모든 주제가 다 참 감당하기 힘든 주제라고 생각하지만, 이 시간 관리도 제가 어떻게 뭔가 여기서 뭘 터득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저에게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 시간 관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시간이란 것이 또 가장 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은 생명이다. 그리고 시간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간은 굉장히 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모두에게 주어져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풍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귀한 줄 모르고 낭비하기 쉬운 것이 또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돈은 그래도 조금 이제 내가 가지고 있다가 써버리면 당장 불편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빨리 이렇게 귀한 것을 좀 깨닫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간은 오랜 시간 깨닫지 못하고 낭비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고등학교 시기에 여러분들에게는 인생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미래를 굉장히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고등학교 시기의 시간은 인생 전체 가운데서도 굉장히 값지고 중요한 그런 시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잘 못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또 행복할 것이냐 아니면 불행한 삶을 살 것이냐, 이 모든 것이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시간들을 어떻게 아껴서 그렇게 살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 자신에게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대학 생활 때 이 시간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사범대학을 진학을 했는데요. 근데 원래 교사가 되기 위해서 사범대학을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꿈은 원래 이제 좀 다른 것이었는데, 뭐 점수 맞추다 보니까 사범대학을 어떻게 가게 됐습니다. 원래부터 교사를 꿈꾸고 준비를 했더라면 좀 더 훌륭한 교사로서 교직 생활을 했을 거다는 생각도 들는데, 어쨌든 제가 고등학교 시기에는 별로 목표도 없고 꿈도 없는 삶을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릴 때는 목표는 있었어요. 택시 기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차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어릴 때 택시 기사를 하면 차를 하루 종일 타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차를 타고 싶어가지고 택시 기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과를 좋아했기 때문에 제 꿈이 뭐였을까요? 사과 장수였습니다. 두 가지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라면서 조금 이제 다른 이제 친구들 무슨 이제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제가 뭐 꼭 택시 기사 되고 싶다, 이제 나이가 이제 이렇게 들면서요, 그리고 사과 장수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는 조금 뭔가 초라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진짜로는 제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조금 더 이게 꿈이 자라가지고요, 고속버스 기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지금도 꿈이에요. 우리 수원교회에 지금 버스가 있는데, 버스가 36인승이거든요. 45인승 버스를 모는 게 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일종 대형 면허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버스를 한 번씩 몹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것이 제 개인의 참 어떤 하나의 꿈이 실제의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라면서 그 꿈을 좀 굉장히 좀 초라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남들 앞에 좀 부끄럽지 않는 어떤 이런 꿈을 이렇게 좀 내세울 수 있는 꿈을 뭔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좀 그럴싸한 것이 교수였어요. 예, 그래서 누가 이렇게 물으시면은, 당신 꿈이 뭡니까? 그러면은,
예, 교수입니다.
그래서 조금 뭐, 이제 그것도 과목도 좋아야 되잖아요. 뭐, 경제학 교수입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제 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게 진짜 제 꿈이었다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했을 것이고, 아마 지금쯤 그 경제학 교수는 안 돼도 그 비슷한 일을 하다가 아마 전도인 됐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꿈은 제 실제적인 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꿈을 제가 찾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등학교 시기는 제가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꿈이 없이 그냥 대학을 왜 가느냐, 남들이 가니까, 안 가면 부끄러우니까, 실제 그 생각 때문에 대학을 진학하게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리고 조금 마마보이 비슷한 게 있었어요. 제가 꼭 어머니를 의지했다기보다도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조금 저를 과잉보호한 것이 있었어요. 제가 옷을 제 스스로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에. 왜 그러냐면은 어머니가 옷 사는 걸 좋아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 이제 새로운 옷이 이제 조금 이게 시간이 흐르면 이제 없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직접 먼저 옷가게를 가셔가지고 이미 다 골라놔요. 그리고 제가 학교 갔다 오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전화를 딱 하십니다. 그 어떻게 맞추는지 몰라요. 그래가 전화 딱 하면은 이제 제가 들어가면 딱 봤죠. 아, 여기 어딘데? 나와라. 그러면 그 가게에 가서 이제 딱 하면은 어머니가 이미 옷을 다 골라놨어요. 이거 어떻냐? 그럼 뭐가 착착착 진행되는 거예요. 제가 뭐 옷 사달라고 조르지도 않았는데, 뭐 하여튼 뭐 때가 되면 어머니가 알아서 아,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딱 가가지고 미리 골라놓고, 괜찮냐? 네. 아, 어머니가 실제로 좀 센스는 있으셔가지고 그 옷을 입으면 촌스럽다는 이야기는 안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뭐 효도를 잘 못하니까 뭐 효도라고 할 수 있는 게 고분고분한 거. 뭐 이런 게 이제 효도라, 이제 유일한 효도라고 생각하고 예예, 그래 해가지고 옷을 이제 입고 다니고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좀 더 입고 싶으면 이제 졸라되면은 또 이제 입을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저는 굉장히 인생 살기가 쉬운 줄 생각했어요. 고3 때인가 제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왜 그 생각을 했는지 언뜻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야, 인생은 오토매틱이다. 오토매틱이라는 얘기죠. 괜히 한번 굴려봤습니다. 그래서 야, 인생 설계가 이렇게, 난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인생이 그냥 좀 저절로 되는 것처럼, 실제로는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는데 그렇게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편한 것이 실제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학을 딱 지나가면서 저에게 어려움이 생겼어요. 대학을 지나게 보니까 제게 없는 게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뭐가 없느냐? 의지가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목표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인생에 목표가 없고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가 없으니까 굉장히 사람이 생각이 없어지고, 그리고 삶의 의욕도 없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지만은 그 관계 형성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저도 이제 자신이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조금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대학 1학년 딱 되면서 제 스스로가 뭔가 적극적인 좀 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과 대표를 하기로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누가 추천을 해줘야 앞에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저히 이러다가는 계획대로 안 되겠다. 제 스스로 자천을 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여학생들이 그에 반했습니다. 한 표 차이로 제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떤 능력이 있어서 뭔가 그 어떤 과를, 그 1학년 과에 있는 친구들을 뭔가 이렇게 잘 이끌어보고자 이런 뜻이 아니라 제 개인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참 제가 그 자리에 서기는 너무나 무기력하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됐어요. 저는 특별히 이렇게 막 움직여서 어떻게 뭘 활동하고 이런 것을 좀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좀 소극적이고 조용한 편이었는데, 근데 과 대표를 하면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이 MT를 해가지고 야외로 이렇게 뭐 이렇게 놀러 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저는 맨날 가만히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비난의 소리가 들리더라고. 무능력자. 그러니까 이제 또 압력이 들어오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아, 이게 그냥 내가 원해야 이게 뭔가 즐겁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착착 진행도 하고 이렇게 의욕적으로 추진도 하고 하는데, 아,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일이 제대로 추진 안 되면은 또 거기서 불만의 소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하고 관계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굉장히 이렇게 힘든 것을 느꼈어요. 드디어 이제 부모님 슬하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근데 이게 대학을 닦아서 내 혼자 이렇게 뭔가를 부딪혀보니까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냐 이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제게 어떤 의지가 없고 목표가 없다는 사실을 제 스스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하고자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의지가 없는 이상은 내 삶이 계속 고통스러운 어떤 이런 부분이 이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 4학년, 이제 4년 동안 시간 관리와 이렇게 자아실현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 이런 책들을 많이 봤어요. 그때는 이제 구원받기 전인데 그러면서 제 스스로 이렇게 삶의 목표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들었던 게 이런 것을 좀 일찍 시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으면은 이 시간들에게 이를 뒤늦게 이런 시간에 내가 좀 더 나은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은 내가 더 큰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게 됐습니다. 조금 더 어릴 때부터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으면. 그래서 제가 교육 전도인이 되고 나서 제가 그런 좀 힘든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자녀도 마찬가지고 제 아들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일찍부터 내가 힘들어했던 거, 내가 부족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일찍부터 좀 깨우쳐주고 혹시 가르쳐줄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훨씬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간 관리라는 이 부분도 실제로 저도 지금 완전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험을 갖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등학교 시기에 좀 더 목표를 갖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은 정말 훌륭한 일을 이룰 수 있을 거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해요. 헬로 이 정도 인사는 하죠. 싱가포르에 이제 단기 선교도 갔다 왔습니다. 문제 없이 갔다 왔습니다. 한국말 해도 좀 통하더라고요. 어차피 또 싱가포르도 영어를 잘 못해서 그렇게 불편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둘 다 잘 못하니까 손짓 발짓하고 이렇게 잘 하면 그 복음을 전할 때는 또 이제 통역이 있고 그런데 이제 가서 또 나름대로 영어 공부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근데 지금도 이제 세계 선교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많이 강조하잖아요. 뻗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내 교회보다 해외 교회가 훨씬 더 많아요. 해외에 있는 교회 숫자가. 그 또 일꾼이 이번에 이완 목사님께서도 일꾼이 부족하다. 목회자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목회자가 398명입니다. 현재. 그런데 올해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이 45분이에요. 이 해마다 많은 이제 전도인들이 생겨나고 선교사님이 나오는데 그래도 이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뭔가 척박한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데 근데 저도 이제 뭔가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지난번에 몽골을 또 선교 목사님을 따라서 선교 인제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나도 이런 일에 또 쓰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또 많이 또 올라오고 그럽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선뜻 내가 나서지 못하는 또 쓰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어를 잘 못한다. 영어를 좀 그래도 영어라도 좀 잘했으면 그죠? 다른 건 아니더라도.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영어를 잘했어요. 안 믿으시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좀 제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대학 들어갈 때 제가 과가 역사 교육과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문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역사잖아요. 한국 역사를 또 배우고 하니까 선배들이 뭐라고 그러냐. 너는 한국말도 잘 못하고 한국 역사도 잘 모르면서 무슨 영어? 세상에 그때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선배를 좀 잘못 만난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그 말이 감동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싹 손을 놨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순간이 저는 지금도 후회스럽습니다. 그때 선배만 좀 잘 만났으면 아 그래도 우리 것도 열심히 하고 영어도 좀 열심히 해봐라. 우리 것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그죠? 영어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좀 동기부여를 해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시기에 정말 꿈을 가지고 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미래를 준비하고 그렇게 노력한다면은 저와 같지는 않을 거다. 그죠? 저도 지금 제 삶에 만족합니다. 물론 주님 앞에 더 쓰임 받기를 원하지만 감사하고 그렇게 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 시간들을 이용해서 더 많은 성장을 이룬다면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앞으로 더 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 실제 충분한 재능을 주셨거든요. 그걸 개발할, 이 시간들을 통해서 개발할 수만 있다면 틀림없이 큰 일꾼이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수련회 이 시간 관리라는 주제도 그렇게 해서 생긴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시간이 기회거든요. 얼마나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느냐. 여기에 여러분들이 미래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좀 깨우쳐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도 어찌 보면 좀 허비했을 시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예화를 통해서 한번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조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루는 이게 갑자기 어떤 전화가 와가지고요. 뜻하지 않은 돈이 생기게 됐어요. 제가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읽어드리는 게 훨씬 전달이 더 정확하겠다 싶어서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다. 자신이 거래하지 않는 은행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당신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 1,440만 원을 은행에 예금해 놓았습니다. 당신 돈이니 당신 마음대로 쓴다고 한들 누구도 탓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단 당신은 오늘 반드시 이 돈을 쓰셔야 합니다. 유익하게 쓰십시오. 이러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는 갑자기 생긴 알 수 없는 일에 어리둥절하게 하루를 보내다가 1,440만 원을 써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제는 제대로 돈을 쓰지 않았더군요. 당신 계좌에 오늘도 1,44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예금된 돈은 쓰지 않았으므로 그 주인이 도로 찾아갔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오늘 찾아서 그 돈을 쓰시면 그 돈은 당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화가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날이기 때문에 조금 미심쩍어하면서도 그는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썼습니다. 에이, 한번 기분이 난데 보자 하고 기분 좋게 써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같은 전화가 오고 이 사람은 또 썼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그 돈을 매일 낭비해가면서 기분은 좋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자꾸만 불안이 생겨났습니다. 만일 어느 날 갑자기 이 돈이 딱 멈추면 어떡하지? 이미 이제 1,440만 원을 맨날 이렇게 쓰는 어떤 이 생활 규모로 바뀌어버려가지고 이제 돈이 공급이 안 되면 이거는 완전히 큰일 나는 거죠. 혹시 여태껏 준 돈 대신에 무엇을 요구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생긴 거예요. 궁금해져서 견딜 수 없게 된 그 사람은 은행에 찾아가 은행장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 계좌에 매일 1,440만 원이라는 돈이 입금되었느냐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직도 모르고 계셨습니까? 우리 은행은 인생은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매일 24시간, 즉 1,440분이라는 현금을 계좌에 입금시켜 드립니다. 그건 남자든 여자든 사장이든 거지든 할 것 없이 똑같은 액수지요. 흔하 당신은 알아야만 합니다. 이 현금이 언제까지나 계속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마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분배된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살펴봐야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말을 덧붙이실 겁니다. 네가 아무렇게나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인생은행에서 1,44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돈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그죠? 그러나 분명 이 돈이 언젠가는 입금되지 않을 날이 온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1,440만 원,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하루에 통장에 딱 보니까 1,440만 원. 아이, 세상에 몇십만 원 만지기도 어려운데 1,440만 원이 매일 입금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요? 아이고야. 아, 어떻게 쓰지? 뭐 이제는 뭐 신형 휴대폰 이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뭐 1,440만 원인데.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죠? 이 계산이 안 됩니다. 뭐 몇 억씩 되잖아요. 1년이면 얼만데. 그런데 1,440만 원 딱 하니까 아, 그 돈은요 굉장히 크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1,440만 원은 하루 24시간 1,440분입니다. Time is gold. 그죠? 시간은 금이다. 우리 그런 말도 있지만은 실제로 하면은 이 시간은 금보다, 이 어떤 돈보다도 훨씬 더 귀합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어제 죽은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일지라도 내가 재산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내 목숨을 하루라도 좀 더 연장시켜달라고. 그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자기 목숨은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 시간은 돈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겁니다. 1,440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이 돈보다도 더 귀한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이것은 그냥 낭비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시죠.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20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랬는데 이 어떤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부활 성천하셔서 그죠? 이제 그 주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 때 다시 오시잖아요. 그때 이제 그 종들에게 맡겨준 그 달란트, 각각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맡기면서 그 뜻이 뭐였냐면은 그냥 갖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장사하여 남겨라는 겁니다. 내가 니, 이거는 네 돈은 아니지만은 내 돈인데 네한테 맡길 테니까 이것을 장사해서 더 많은 것을 남겨봐라. 그리고 그 주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얼마나 남겼는지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긴 만큼 그죠? 그만큼 칭찬을 했습니다. 칭찬을 하고 그에 대한 상급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갖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묻어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이게 이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달란트는 여러 가지 우리의 재능도 되지만은 바로 이 재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달란트들이 주어졌습니다. 주님이 주신 목적이 뭘까요? 이것을 가지고 남겨라는 겁니다. 그냥 받았으니까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뭔가 유익한 일을 해가지고 귀한 것을, 뭔가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 봐라는 거예요. 그러나 장사에서 남기지 않으면 책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님 앞에 분명히 갈 날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 앞에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도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것은 지옥 갈 심판대가 아니죠. 한마디로 말하면 시상대입니다. 시상대.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남기는 생활을 했는지 그것을 평가받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얘기했고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들을 허송세월 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뭐 허송세월 하더라도 그것은 실제로 하면은 그 사람이 지금 인생 살 동안의 문제는 되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더라도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실 상급은 아주 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것을 남기는 삶을 사느냐가 우리 앞으로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은 제가 첫 번째 귀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귀한 것이다. 아무리 많은 돈이나 금을 준다 해도 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시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내 마음대로 돌려놓을 수도 없고 또 미래를 내가 아무리 꿈꿔도 그 미래를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기록됐고 하나님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꾸 과거에 얽매이는 삶을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미래, 이 미래도 역시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맨날 미래는 어떻게 해야지, 그죠? 미래는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자꾸 현실을, 지금 현재의 삶에 불충실한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좀 그랬는데요. 오늘 제 안 좋은 것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좀 제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그 모의고사 우리 보면서 욕심은 많잖아요. 공부는 안 하면서 점수는 잘 나오길 바라요.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는 이제 막 점수는 잘 나오길 바라는데 공부하기는 싫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했어요. 모의고사 점수가 딱 나왔는데 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가 되니까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로하죠. 아, 그래, 나는 실전에 강해. 내가 수능 시험만 딱 보면은 나는 분명히 이렇게 잘 할 수 있다. 그렇게 위로를 하죠. 그러면 조금 가슴이 아프다가 금방 위로를 받아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요. 아, 그래, 난 실전에 강해. 아,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맨날. 그러니까 이게 현실에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발등이 불떨어지면 이제 그 다음에 벼락치기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실전에 이제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수능, 저는 그때 학력고사였는데 시험을 딱 치는데, 아, 왜 그렇게 시험이 쉽게 나왔던지. 쳐가는데 수학은 조금 어려웠는데 시간이 모자라고 막 좀 힘들었는데 이상하게 시험이 잘 나가는 거예요. 이게 걱정이 됐어요. 기자들이 오지 않을까. TV 나오면 어떡할까. 진짜 우습지만은 진짜 그 생각했다니까요. 제가 시험 치면서 제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참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정말 현실을 바로 바라봤더라면은 열심히 했을 텐데 맨날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었으니 그죠? 현실이 불충실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그런 꿈이 부풀어 가지고요 긴장감을 안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시험 이제 정답 이제 풀이가 시작되잖아요. TV를 보고 딱 있는데, 아, 이게 웬걸. 첫 시간부터 예상치, 이거는 이렇게 쉽고, 이건 분명히 답이라고 생각했던 게, 왜 답이 아니든지. 하나씩 하나씩 틀려가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의 착각이 완전히 현실이 되는 순간, 아, 현실이 안 됐지. 그 나의 착각이라는 것을 딱 깨닫는 순간, 아,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제가 1교시도 다 못 맞춰보고, 처음에는 이불을 뒤집었었어요. 그래도 듣고 있었어요. 아, 또 틀렸구나. 나중엔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TV를 껐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험 점수가 발표되는 그날까지 점수를 다 못 맞춰봤어요. 근데 나중에 점수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네, 모의고사 쳤던 그 점수 그거하고 비슷하게 나왔더라고. 아, 그럼 어찌 그렇게 참 속일 수가 없는지 다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아,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 자신을 알라. 이게 어디 가지 않는구나. 그래서 유행이란 것은 없다. 그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그 흥부가 있잖아요. 이 흥부가 조금 조금 지금 이제 옛날에는 착한 흥부 이랬는데 현대적인 어떤 삶에 비춰보면은 조금 모순이 많죠. 흥부를 한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흥부가 집을 짓는데요. 하루 만에 지어버렸어요. 흥부가에서 나오는 한 이제 대사인데, 낫 한 자루 찌개에 꽂아지고, 묵은 밭을 쫓아다니며 수수대와 뺑대를 베어가지고 돌아와서 비스듬한 언덕 위에 집터는 괭이로 깔아다지고 말찍으로 얼기설기 엮어 한나절도 안 걸려서 다 지어놓았더라. 흥부가 평상시에 왜 흥부가 가난하게 살았냐. 평상시에 하는 모습을 보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집을 짓는데 어떤 튼튼한 재료도 아니고 뭐 이게 좀 대충대충 해갖고 반나절 만에 집을 다 지었다는 거예요. 흥부가 놀부 그 자기 형수죠. 형수를 찾아가서 그 밥풀 묻은 주걱으로 뺨맞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해야 되죠. 근데 흥부의 삶을 보면은 그렇게 열심히 한 흔적이 별로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흥부가 가난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적게 낳아야 돼요? 적게 낳아야죠. 흥부가 자녀가 몇 명이었죠? 24명이었답니다. 24명. 거기다가 첩까지 있었다 그러죠. 그래 이제 그래 가지고 이 흥부가 24명 아이들 옷을 입힐 게 없으니까 이제 또 그러다가 통으로 된 옷을 딱 자 입히고 밤에 이불이 없어 가지고 거적으로 쫙 아이들 덮어주고 그래 이제 추우니까 그 거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24개의 구멍을 뚫어 가지고 아이들 다 이제 머리에다가 씌워 주는 거죠. 그래 가지고 밤에 이제 한 명이 화장실 가려면은 다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흥부가 부자가 된 것은 뭐였습니까? 제비다리. 그거 딱 한번 불쌍히 얘기하고 고쳐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행 한 번으로 실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실제 이 흥부의 삶에는 과정이 없었던 거예요. 노력하는 과정이 없고 단지 이야기로 그 여행하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 삶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분명히 거둔다고 했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시죠. 6장 7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누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유행을 절대 바라면 안 됩니다. 노력하지 않는데 점수가 잘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요. 그것은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죄입니다. 게으른 죄죠. 자기 자신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죠? 하루에 한 시간밖에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그죠? 자기가 앞으로 5시간 공부하고 10시간 공부해서 뭔가를 할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계획하면은 실제 내가 계획은 하지만요, 절대 못합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평상시에 한 시간밖에 책상에 앉아있질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5시간 공부하고 10시간 공부합니까? 과정이 있어야 돼요. 꾸준히 노력하고 인내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은 이 현재입니다. 그래서 흥부는요, 목표도 없고 그걸 향해서 노력도 안 하고 이런 어떤 전형적인 그런 사람의 모습이 딱 드러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이야기 속에 사람이긴 하지만요. 우리 생활 속에 그런 내 자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흥부 같이요. 한순간에 여행으로 점수가 잘 나와가지고 어떤 대학도 잘 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거를 기대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간이란 것은 생명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죠. 시간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네 생명을 도로 찾겠다 그러면 내게 주어진 시간은 끝나는 거예요. 그 시간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만큼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간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 착각이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생명입니다.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희 조카가 24살의 나이로 실제 먼저 주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 조카는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대학을 조기 졸업하고 대학원도 조기 졸업해가지고 포항제철 그 연구소에 실제 군에 가기도 전에 합격을 해서 군 생활도 거기서 하게 돼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석사학위 논문을 마치는 날 교통사고 나서 결국 주님 앞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조카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교제 생활을 잘 했는데 고3 때부터 교제 생활을 등한시했어요. 고3 때 교제를 딱 떨어지니까요. 이게 대학 생활 때는 붙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대학을 딱 들어가니까 벌써 이제 좋아 보이는 것도 많고 또 새로운 것도 배우고 이러니까 이 좋은 거예요. 이제 그동안 주님으로부터 딱 마음이 붙잡혀 있어야 되는데 이미 세상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세상 것이 더 좋은 걸 딱 만나니까 돌아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특히 교회 학교 시절 중에 고3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3 때 떨어지면은 대학 때 교제 생활을 잘 못합니다. 지금까지 잘했는데 고3 때 와서 공부한다고 교제 떨어지면요, 대학 때, 나 교제, 그때 가서 대학 합격하고 나서 잘해야지 소용 없습니다. 안 돼요. 그 자기 힘으로 됩니까? 이게 뭡니까? 이모부, 이모부죠. 그러니까 전도인들도 있고, 그래서 이모들도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교제 생활을 권했지만은 이 아이가 교제를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1년에 한 몇 번씩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한 번씩 교회를 나오고 했는데 결국에는 주님이 먼저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들 내가 앞으로 뭘 계획하고 쫙 이렇게 뭔가를 할 것처럼 계획을 하고 있지만요. 주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탁 도로 찾는다 그러시면은 우리는 꼼짝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오래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생명을 찾아가시면은 내 시간은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나의 생명이기도 하고, 그죠? 이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든 아껴서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늘어난 만큼 그만큼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다. 또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짧습니다. 시간은 아주 짧기 때문에 그래서 아끼지 않으면 어느새 가버립니다. 저도 지금 40이 이제 중반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게는 안 보이죠. 근데 제가 분명히 어릴 때요, 제 동생 뒤에 몇 살 때인지 뭔데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제 동생을 뒤에 자전거 태우고 세발 자전거로 동네를 돌아다니는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있었어. 지금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기억이 나는데 고등학교 졸업했던 것도 기억나고 하는데 벌써요, 시간이 엄청나게 흘러버렸어요. 시간이 너무 참 빨리 갑니다. 근데 이제는 50을 향해서 가고 60을 향해서 가고 70을 향해서 가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시간보다 앞으로 이제 70을 향해서 가는데요. 사람이 그죠? 일평생에 70이고 강건하면 80이잖아요. 70이고 80이 되면은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는 제가 앞으로 그 살아갈 시간이 훨씬 짧은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작년에 동기 그 겨울 수련회 했는데 어느새 또 겨울 수련회 돼버렸어요. 그 우리가 좀 뭐 하다 보면요. 내년에 또 2011년 동기 겨울 수련회 만난다니까요. 우 하다가 또 만나요. 우 하다 보면 또 2012년이요. 여러분들 금방입니다. 너무 짧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붙잡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금방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든 아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활용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성장시켜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시간이 5분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큰지, 5분만 해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광고에서 5분이면 엄청난 돈이죠. 근데 1924년에 100m 세계 신기록이 얼마였냐면 10초 6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최근에 2009년도에 세계 신기록이 또 세워졌죠. 9초 58이었죠. 그거 아직 안 깨지는 것 같은데. 그 자마이카의 그 사람 이름 뭐더라? 우사인 볼트. 그 사람이 9초 58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100m 달리기는 0.1초, 그죠? 이 싸움인 거예요. 0. 몇 초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0. 몇 초 하면은 5분에 비해서 0. 몇 초 너무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100m 달리기에 있어서는 5분이라는 시간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소중한지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요. 내게 주어진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도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부터 깨우쳐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귀하다는 것. 세상에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허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니까. 그러면 이 시간들을 어떻게 이제 잘 관리하고 활용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인데요. 먼저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뭐 다른 어떤 방법적인 어떤 차원을 떠나서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삶에 대한 비전입니다. 삶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장기적인 목표, 단기적인 목표, 이 목표가 있어야 돼요. 비전은 조금 장기적인 차원이라 생각된다면은 이 목표, 조금 단기적인 어떤 이런 목표, 이런 목표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50년, 그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되고 싶습니까?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런 목표가 없고 계획이 없다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시간을 허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흘러가버린 대로, 내 상황이 이끄는 대로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을 더 값지게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더 값지게 만들려면 반드시 비전을 세워야 됩니다. Always be ambitious in Jesus. 주님 안에서 야망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겠죠.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말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가장 엄한 명령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도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이기지 않는다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제일 큰 것으로 이겼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냥 살리는 것도 아니고 영혼을 살려서 그 상상할 수 없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을 믿으면은 이 괜히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 그 육체를 살리는 의사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 의사가 그 육체를 살려놓으면 조금 뒤면 또 죽잖아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든지, 영원한 천국으로 가든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는 일이 그만큼 이 세상에서 더 훌륭한 일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더 가치로운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비전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내가 먼저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걸 먼저 여러분들 깨우치시고 다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 깨우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비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죠? 왕이 되거나 뭐 대통령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1장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는 왕의 신분이었지만은 자기를 전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뭐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도 나올 수 있고, 그죠? 뭐 이런,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뭐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냥 뭐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좋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어디든지 할 수만 있다면은 최고가 되십시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왜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느냐 이거죠.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거 이번에 말씀 들으면서 과연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되고 싶은가? 이런 비전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비전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2장. 2장 13절입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마음속에 소원, 비전, 이런 목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스스로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목표를 가지기 힘들어요. 내 스스로 내 의지 갖고 안 됩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셔야 돼요. 주님을 향한 소원. 그런데 그 소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주실 것이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소원을, 그죠?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 아, 나 올 한 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그죠?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소원이 탁 생길 때 힘이 나고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그리고 우리의 그 시간들을 가볍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단지 지금 당장 앞에 있는 점수 좀 더 잘 받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얼마나 큰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죠? 여러분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동계수련회, 겨울수련회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내일 마지막 시간까지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올 한 해를 값지게 살 수 있는 저에게 목표를 주십시오. 저에게 소원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 평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저에게 마음속에 소원을 주십시오. 그래서 향방 없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목표를 가지십시오. 그러면요, 주님이 주신 모든 재능이 그 한 가지를 위해서 모든 게 집중되는 거예요. 그죠? 능력을 발휘하는 목표는, 그 방법은 집중하는 거잖아요. 목표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모든 것이 집중이 되고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시간 관리, 복잡하게 무슨 방법 이런 게 이야기 안 해도 돼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목표만 분명하게 가져보셔요. 먼 비전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 인생 자체에 대한 비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벌써 거기서부터 여러분 삶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는 바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일이 돼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땅끝까지 전 세계로 여러분들이 뻗어나가셔야 됩니다. 이 한국에만 머무를 수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을 잘 준비하면은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일꾼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이 한국에만 초점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의 활동 무대는 전 세계입니다. 세계가 부른다. 그래서 열심히 비전을 갖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맡겨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 몇 년 후에, 몇십 년 후에 여러분 모습은 정말 놀랍게 바뀔 겁니다. 기대가 안 됩니까? 그죠?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반드시 주님께 맡기고 하시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또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시죠.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가운데 한 영혼을 그 지옥갈 운명에서 건지는 것만큼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또한 이게 희생을 통해서 실제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려면 물질적인 희생, 그죠? 내 어떤 삶의 어떤 희생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도요, 너 뭐 때문에 공부하냐? 아, 내 잘 먹고 잘 살라고 공부하지요. 공부해서 남주니? 이제 우리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뀌어야 됩니다. 공부해서 남주니? 예. 공부는 공부해서 남을 줘야 됩니다. 내 것은 그러면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나는, 그죠?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하나님은 또 나에게 채워주시고, 그럴 때 내 삶이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주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풍족해지는 것은요, 내 거를 잘 챙겨서, 잘 챙겨야만 풍족해지는 게 아니에요. 화도의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풀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부유해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은 풍족한데 이 완전 속은 아주 메마른 땅이 된다면은 그게 좋은 겁니까? 먼저는 내 가슴 속에 심령이 나게 넘치나야 되잖아요. 그죠? 내 마음이 먼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공부해서 다른 사람을, 그죠? 뭐 의사가 되든지 뭘 되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뭘 잘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런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많은, 내가 직접 선교사는 안 될지라도 그 돈을 가지고 많은 선교사를 보내서,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지도록 그런 목표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번에 제가 작년 12월에 몽골을 갔을 때요, 그 몽골 학생들이 정말 그 고3 학생인데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놀래버렸어요. 저는 몽국말 잘 못하잖아요. 근데 그 학생은 한국말을 잘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밤늦게 교제하고 있는데 그 학생이 왔어요. 그리고 옆에서 막 뭘 적는 거예요. 그 교제하는 내용을. 그냥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뭘로 적는 거 아십니까? 몽골말로 적는 게 아니고 한국말로 적더라니까. 근데 글씨가 꼭 우리 한국 사람이 쓴 것 같아요. 와, 이름도 기억합니다. 안나르. 오늘 우리 수원교회에 왔다가 이제 이제 서울교회를 이동하는데 이번에 왔어요. 한국에 이제 잠시 이제 청년 동계 수련에 참석하려고 이제 방문했는데, 근데 그 학생이요, 꿈이 있대요. 자기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제 공과대학을 진학하고 막 이런 세상적인 꿈을 꿨는데, 구원을 받고 나서는 이제는 자기 목표가요, 이제 선교사가 되는 거래요. 그래서 내몽고, 이 몽골이 이제 있는데 내몽고는 지금 중국 땅입니다. 중국은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을 안 하잖아요. 선교를 허락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필요하다면은 내몽고라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자기가 죽을 수만 있다면은 기꺼이 난 목숨 바치겠다. 딱 자기가 어떤 편지를 이렇게 막 썼더라고요. 그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몽골은요, 많은 지역이 사막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거기 11개의 교회가 서 있는데, 그 11개의 지역의 그 교회는 약간 그래도 사람이 살 만한 곳이에요. 근데 몽골이 대부분은요, 사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뭐 몇백 명 이렇게 살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보내기는 힘들어요. 그런 지역은 몽골 사람들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훈련을 받아서. 사막이라도 가서 이 복음을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참 훌륭해요. 눈이 번쩍번쩍합니다. 열이 가지고 나. 알겠습니다. 여러분 눈은 어떻습니까? 한번 봅시다. 참아요. 이번에 딱 보니까요, 작년하고 또 다릅니다. 지금도 보면 눈이 말똥말똥하고 분위기가 사뭇 진지하고, 아, 이게 비장합니다.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도 우리 지금까지도 많은 훌륭한, 우리 교회 안에서 훌륭한 전도자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안에는 더 많은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를 하는 거죠. 겨울 수련을 따로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로 이제 그런 꿈을 꾸십시오. 그냥 단지 어떤 대학을 간다, 이런 목표 세우지 말고 좀 더 원대한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더 가치로운 것을 한번 목표를 세워보세요. 그게 마음속에 간절해지면요, 공부는 자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공부를 하려고 달려들면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딱 드러나게 돼 있죠. 그러면 어떤 과목에 내가 더 시간을 써야 되고, 그죠? 내가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되고, 그 답이 딱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그걸 모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그래요. 목표도 수준이 좀 낮을 수도 있습니다. 원대한 목표, 그걸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거는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에 소원을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열망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은 분명 주님이 주실 겁니다. 그 주실 때 열정이 솟아나고, 뭔가 열심히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딱 솟아나고요. 내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 것인지, 귀한 것인지 그거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껴서 사실 겁니다. 왜? 너무 할 일이 많고 너무 준비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시간을 아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이 남아도냐?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은 그만큼 목표 없이, 생각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 시간이 부족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24시간도 부족하다.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목표를 세울 때는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울 때 조금 기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책상 앞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또 학교 가서도 뭐 책상에도 붙여놓고, 목표를 정해서 다 그것을 자꾸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붙여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목표를 어떻게 세울 거냐, 간단한 요령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목표, 이제 스마트라고 하는데요. 이 스마트란 단어를 가지고 다섯 가지를 이렇게 쭉 해봤습니다. S는 스페시픽에서 구체적으로, 목표는 구체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M은 measurable, 측정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떤 숫자적으로나 어떤 평가가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는 1년에 뭐 두 번 성경을 이게 읽게 하겠다. 이런 거라든지 이렇게 뭔가 구체적인 것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A는 action oriented, 행동 지향적. 그러니까 행동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행동 초점에 맞추고, 그 다음에 R은 realistic, 해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좀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내 자신은 능력이 안 되는데 자꾸 내가 실현 불가능한 것을 목표로 세운다면은 진짜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좌절합니다. 좌절하게 되면은 자꾸 실망하고 의욕을 잃어버려요. 약간 내가 조금 도전할 만한 어떤 목표 이 정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약간 도전할 정도. 그 토끼와 거북이 있잖아요. 토끼가 이제 토끼하고 거북이가 이제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근데 이제 토끼는 가다가 이제 잠자버리고 중간에 이제 포기를 하면 이제 호하면서 이제 졌잖아요. 거북이는 끝까지 느리지만은 해서 인내의 경주를 해가지고 이겨냈습니다. 근데 왜 토끼가 잤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토끼는 잘 수밖에 없었다. 왜냐면은 토끼하고 거북이 시합하면 이거는 뭡니까? 토끼한테는 경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토끼한테는 거북이하고 시합해서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는 너무 자기한테는 목표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거면 식은죽 먹기죠. 그러니까 이 토끼가 중간에 가다가 그냥 의욕 상실 이렇게 해서 아마 잠을 잔 것 같아요. 근데 거북이는 반대로 다릅니다. 거북이는 토끼를 이기면 어떻게 돼요? 동물 세계의 대서특필이 되는 거예요. 왜 완전 이름 나는 거예요? 와, 토끼를 이겼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제 거북이는요, 이기기만 하면 자기한테 주어지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도전해볼 만한 거예요. 이 토끼는 그런 어떤 좀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그런 목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를 잘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 그 현실보다도 약간 위에 있는 그런 조금 도전해볼 만한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성경을 한 번도, 그죠? 1독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나 1년에 성경 3독, 올해는 3독을 꼭 목표로,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물론 일을 악물만 할 수도 있죠. 근데 먼저 1독을 먼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2독, 3독, 이렇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꼭 시간을 정해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이 목표를 이루겠다는 걸 이제 이것도 정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국어를 이제 공부하는데 국어 공부할 때 이 단어 이제 여기서부터 몇 페이지까지를 내가 언제까지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하든지 정확하게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이게 좋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목표를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가지고 이제 붙여놓고 그걸 항상 보면서 계속 목표를 떠올려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내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새기고 그렇게 하면은 훨씬 목표를 이루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목표를 세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나면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계획적인 삶이 되는데 계획표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통 계획표를 잘 안 세웁니다. 근데 계획표는 이제 세우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계획표를 세우기 전에 계획표를 짜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뭘 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름에 한 번 정도나 여러분들이 하루 그 시간들을 한 15분 단위나 30분 단위로 내가 뭐 했는지를 자꾸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쭉 하루 종일 내가 어떤 이제 식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딱 나타납니다. 근데 이걸 자주 해보다 보면은 아 내가 시간을 어디에다 낭비하고 아, 어떻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 시간들을 이제 이렇게 조금 짤 수 있는 계획성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먼저는 계획표를 짜기보다는 내가 지금 현재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이어리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제 이렇게 좀 한 번씩 가다가 해보는데요. 힘들긴 좀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시간 관리를 잘 하려면은 일단 내가 어떻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부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이 있어요. 시간을 낭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시간 관리를 하는 목적 자체가 뭐냐면은 낭비하는 시간은 줄이고 없애버리고 이제 새롭게 어떤 의미 있는 곳에다가 내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시간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어디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를 이제 먼저 탁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루 일과표를 해서 쫙 내가 먼저 한번 기록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서히 한번 일일 계획표도 세워보시고 주간 계획표도 세워보시고 월간 계획표를 이렇게 세워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단지 그냥 시험이 닥쳤으니까 무조건 이제 국어 잡히는 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계획을 우리가 세우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목표를 이루려면 계획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되는 대로 해버리면 목표를 이룰 수가 없어요. 미리 이 시간들을 어디에다가 그래서 더 중요한 일에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자, 계획을 잘 세우지 않는 이유가요. 요즘 우리 학생들은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 싫게 하기 때문에 계획을 잘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무계획적 습관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속한 결과를 얻으려 하기 때문에 이제 계획을 잘 안 세워요.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걸 세우지 않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댑니다. 계획할 시간이 어딨냐 이거예요. 뭐 다른 것도 시간이 없는데. 근데 시간이 없을수록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을 알차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꼭 계획표를 세우는 습성을 길러야 돼요. 사소한 거라도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실제로 하면요, 여러분들이 계획 없이 사는 것 같아도 실제로 하면 계획적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좀 내가 깊이 생각해서 계획 세우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앞으로 뭐 하겠다 이 생각하는데 단순한 생각으로 지금 어쨌든 계획은 세워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 시간 관리를 하고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계획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계획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현실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내 위치와 방향을 잘 알아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역량이 있잖아요. 방향은 뭐냐면 내가 뭘 앞으로 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가려면은 지도가 필요하죠. 그리고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나침판은 방향을 결정해주고 그리고 또 지도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야 지금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 그 목적지를 갈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목표를 세우면요. 비전을 세우시면은 그걸 향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할 건지.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못하고 있는 거, 내 능력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변화에 대한 저항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변화하기 싫어합니다. 조금 뭘 안 맞고 그러면 거추장스러워하고요. 그러니까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견디셔야 됩니다. 참기를 인내를 싫어하면요.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려면요, 그냥 순간 생각난 대로 계획을 세우면 안 돼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요, 앞으로 논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깊이 생각하는 어떤 습관이 딱 길러지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좀 투자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조금 졸리는데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요셉 있잖아요. Better than I. 유명한 곡이죠. 저는 항상 이거 보면요, 감동받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습니다. 이미 그에게는 총리 대신이 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미래에 너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지를 하나님 미리 어릴 때부터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 꿈을 믿고 그 꿈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그 고난 가운데 그 모든 걸 이겨냈습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 된 것은요, 그냥 주님이 정해 놨기 때문에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그 가정 고난 가운데 연단을 받으면서 그걸 다 이겨낸 거예요. 그 요셉의 그 부분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화하기 시작하려면은 이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힘들어요. 분명히 힘듭니다. 결국 여기서 차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비전이 크냐, 얼마나 이루고 싶으냐. 그래서 그런 가운데 얼마나 노력하느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미래가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재능을 덜 주고 더 주고 그런 차이가 아니에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견디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힘들 때 주님 의지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일어섭니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절 도와주세요.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화될 겁니다. 조금씩이라도. 조금씩만 변화되세요. 인생을 한두에 살 것이 아니잖아요. 점점 자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부터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각오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습관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시간을 낭비하는 습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걸 찾아내서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을 가지고 이제 뭔가 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 행동들에 거기다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을 습관으로 만드셔야 돼요. 습관. 이게 시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좋은 습관을 형성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그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잠언 한 장이라도, 그죠? 잠언이 참 좋잖아요. 잠언 한 장이나 성경을 다 이렇게 읽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죠? 이걸 잠시라도 계획해 보는 거예요. 첫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께 맡기고 하루를 잠시라도 계획해 보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신지 생각해 보고 반성하고 또 내일의 계획을 또 세워보는 거예요. 내일은 아 이랬으니까 내일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또 내일을 맡기는 기도를 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로서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기도로서 마치고 이런 습관들을 길러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습관을 가져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하루를 주님과 딱 연결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하고요,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하는 거하고는 벌써 마음 자세나 다릅니다. 그렇게 시작하시면요, 수업 시간에 졸도 안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값지게 쓸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이 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간을 쓰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서부터 한번 바뀌어 봅시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둔다.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습관의 힘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운명을 바꾼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습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당신 곁을 떠나지 않는 동반자. 나는 당신의 가장 충실한 조언자일 수도 있고 가장 무거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밀어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실패의 나락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는 일 가운데 절반을 나한테 떠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순식간에 그리고 정확하게 해치웁니다. 나를 다루는 일은 쉽습니다. 나를 꽉 붙잡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정확하게 보여만 주십시오. 몇 번만 연습하면 나는 자동으로 해냅니다. 나는 모든 위인의 하인입니다. 하지만 실패자의 하인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사람이라면 나는 위인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이지만 그렇다고 기계는 아닙니다.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있을 따름입니다. 당신은 나를 움직여 이득을 볼 수도 있고 파멸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나한테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나를 꽉 붙잡고 훈련시키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이 세상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편히 놓아주시면 당신을 파멸로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바로 습관입니다. 여기 디모데 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죠. 훈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우리 선생님들도 도와주겠지만은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자신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원대한 목표, 그죠? 그런 것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사시고 그런 가운데 좋은 주님 안에서 좋은 습관을 가지셔가지고요. 여러분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정말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정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아니면 당장 얼마 뒤에도 괜찮고요. 그래서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와서 많은 영혼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2010년 한 해가 잊을 수 없는 한 해, 정말 도약하는 한 해 되도록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내년 정말 겨울순에 만났을 때 놀랍게 성장하고 한층 목표를 향해서 더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고3, 올해 고3을 맞는 형제자매들요, 신앙 가운데 떨어지지 마시고 꼭 이제 최고의, 그죠? 중고등부 생활 가운데 최고의 한 해가 되어서,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대학 준비도 잘 하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힘을 냅시다. 화이팅!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이제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힘들고 고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제는 저희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를 맞아주시면 그 영원한 세상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이 소망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그 소망을 붙잡고 이 인생 가운데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학생들, 우리 학생 형제 자매들 주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셔서 늘 거룩한 삶 가운데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주님 앞에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시간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이 주신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더욱 마음에 새겨주시고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그 마음에 결심을 주시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이 시간을 사용해서 주님 안에서 놀라운 성장을 이루고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우리 모든 학생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우리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그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남은 겨울 순회까지 원대한 꿈을 주시고 그 마음속에 그 신앙의 목표를 다시 허락하셔서 2010년 한 해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정말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